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짐승에게 부여된 그 권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게 되는 거죠. 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내와 암브로의 능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이 뛰어난 마술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짐승 역시 마지막 때 사단의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를 흉내내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불을 갖고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그가 꼬임을 할 거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만이 그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손으로 불법의 사람의 형상을 행할 것이고 형상이란 말의 헬라어 에이코는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체적인 부분을 전혀 남기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안치될 것인 바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장차 세상에는 이처럼 가증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가운데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미혹이 세상을 타락시키게 되는 내용인데 15절로 17절까지를 먼저 보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치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래서 헬라어로는 퓨뉴마거든요. 이것은 다른 종류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우상이 말하지 못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우상은 지금 뭐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과학 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우상을 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우상이.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기들로서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향해 그를 예배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상이 말이에요. 돌이 나무로 깎은 것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예배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는 지금 종교와 사업을 서로 연관시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사도 요한 시대의 군인은 자기 사령관의 인을 받았으며 노예는 주인의 인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의 신전에 붙어있던 인들은 그들이 섬긴 신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4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담장이 넝쿨 잎으로 인을 받게 했는데 담장 잎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어느 신문 칼럼니스트가 바른 삶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사람들은 지갑 속에 여러 개의 카드를 지니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결론을 맺었다고요? 만약에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지금과 같이 많은 카드를 갖고 다니는 불편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는 한 장의 카드를 갖도록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표를 받는 것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차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각자 그것에 대한 추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짐승과 지명이 나오는데 먼저 18절을 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 쌓여온 본절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견해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666, 이 666이란 수를 나타내는 헬라어를 보면 매우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어가 그 헬라어 그 숫자 표시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600, 그것은 헥사코요이, 그리고 60은 헥사코타, 6은 헥스, 이런 표현인데 이 각 숫자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것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수와 그것의 의미는 본절의 사람이 나타나는 날에야 비밀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는데요. 본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감과 같다. 퍼즐 맞추는 것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매기성경학의 청자 여러분들이 대환란기에 이르러서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니까 지금 알려고 뭐 그리 구집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수를 통해서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는데 너무 이런데 매이다 보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크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무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짐승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데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계시록의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짐승의 수나 그의 정체성 혹은 그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저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제가 자신의 신분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제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계시록 1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장인데요. 14장의 주제는 대환란기의 끝입니다. 본장은 특별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우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을 보고 영원한 복음의 선포와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선언,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칭찬을 듣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개관해주는 중간기의 사건들을 이 14장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표현,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은 계속되는 일곱 가지 사건의 실행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중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 중간 사건에 해당하는 본 이 삽경은 두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실천가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두 짐승을 샴 쌍둥이와 똑같이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고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요. 두 짐승 사이의 연속성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14장의 중간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성격에 의해 일곱 번째 실행자에 뒤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무질서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연대적으로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참 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일곱 인격체가 있잖아요. 이것 외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 이 앞쪽에서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엄한 사건들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몇 사람의 실천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고요. 가장 끔찍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지옥의 축제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을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던져보고 해답을 이 14장에서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양과 함께 시작된 목자는 그의 정체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분의 양의 수가 14만 3,999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그분의 양의 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저들을 구속하시고 인지셨으며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훌륭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양과 다르고 선한 목자는 저들로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장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 장차 전개될 장면입니다. 두 짐승이, 아니 어린 양이 마지막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용과 같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과 함께 대환란기 동안 세계의 정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기 때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칼빈의 말처럼 오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패배하는 자들의 편에 있으니 오늘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자들의 편에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이 칼빈의 주장을 우리는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승리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여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교당한 자들에 대한 상급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보게 될 19장에서는 우리는 어린 양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의로운 태양이 치료된 날개와 함께 비상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함께하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이 여전히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본장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평온하고 목가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성읍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단 말씀이죠.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온산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것은 저는 이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7장에서 살펴본 입맞은 자들을 가리킨다는 그 믿음에는 조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서 나온 시부리 소년들처럼 대환란기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성품에 있어 어린 양이심과 동시에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께서 14만 4천 명으로 시작해 그들과 함께 대환란기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무력으로 억누를 때에도 살아계신 승리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강권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식물을 볼 때마다 그것은 문제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개인과 가정, 직장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많은 교훈이 판치는 때가 또 어디 있을까? 뭐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어떤 그냥 해결을 다 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은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관점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가장 최근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그 교훈들, 특별히 이 14만 4천 명,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